예,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입니다. 예, 창세기 6장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3절에서 예, 13절에서 17절까지 창세기 6장 13절에서 예,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Thank you.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동안 저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저 육신의 연명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서 싸우니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옵시고 각자의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옥태 떨어진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두 주간 동안에 기도를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집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집회를 나가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마다 강단에 시간 쓸 때마다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시간 느껴요. 그 시간별로 또 달라요. 그게 아주 미묘합니다. 그런데 그 배우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결정적인 건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결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우에 있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후원해 주셔서 제 집회를 잘 받게 활동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가 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이 있게 되겠죠. 우리가 뭐 단기 선교도 가고 노방 전도도 나가고 또 뭐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전도 활동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집회를 나가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그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그 교회들에게 이제 도전을 주니까 도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참 귀한 사역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고 집회를 할 때에 세상 대학교에서 교수가 강의하는 강의와 목사가 나가서 집회 인도하고 설교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하면 교수가 강의할 때는요 그 주어진 부분에 대한 지식만 전달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교수가 인간성이 어떤지 사생활이 어떤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 강의만 충실히 교재에 나온 강의만 충실히 하면 그 사람은 100점짜리입니다. 그 사람 사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든지. 그런데 목사는 다릅니다. 나가서 부흥회에 나가서 집회라고 말씀을 설교라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뭐 세상 말로 삐까뻔쩍하게 잘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나 그 목사의 삶이 그 설교처럼 받쳐주지 않으면 그건 위선입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설교할 때 그 지식 전달하는 교수의 강의가 아니고 목회자는 그 설교 속에 그 개인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목회가 그 사람 교회가 성도들의 삶이 거기에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교회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설교하면서 간증을 많이 합니다. 간증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설교가 이론적이고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지식 잘하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 성경 지식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신앙 경력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실제로 그 샘플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 샘플을 제시해 줘야 되니까 내 목회 현장이 아닌 다른 데서 들은 얘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른 데서 들은 얘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마이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내 얘기가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내 얘기는 뭡니까? 내 목회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그 샘플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당장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예를 들면 제가 사역에 나갔을 때, 그 바다 건너서 13시간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3년 처음 보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사슴왕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슴왕교회 성도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자기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시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시고 사회생활 열심히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삶 자체가 그것이 사실 세상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거예요. 네. 흔해 봤죠. 네. 그냥 빈 말로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의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제가 전달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서 설교 가서 부흥을 해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하고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그 자체가 예, 다른 교회를 부흥시키는 예, 도전 주는 그 교회 기회가 되고요. 도전 주는 이 강한 임팩을 주게 되고요. 저도 나가서 그렇게 집회를 할 때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써주시는 것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수고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지금 이제 방주 얘기인데 오늘 방주 얘기는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인데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방주를 이제 지으라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이유가 뭡니까? 홍수가 있기 때문에. 홍수가 오고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홍수가 오고 있기 때문에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 준비하기 위해서. 홍수는 두 가지입니다. 홍수는 뭐가 두 가지냐면 근본적으로는 심판이죠.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심판 때문에 믿습니다. 예.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다가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방주 지으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폭을 일반화시키면은 우리 삶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예. 문제가 많이 있다고요. 신앙적으로는 심판이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삶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방주도 두 가지 의미입니다. 방주는 직접적으로는 교회죠. 교회요? 네, 교회입니다. 직접적으로 교회인데 또 뭐 다르게 하면 예수, 이렇게 예수로 말해도 되죠. 교회인데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한 개인 한 사람만 가지고 얘기해도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하나님도 단수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복수로 존재하십니다. 외형적으로는 하나지만 안에 들어가면 복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킬 때에 나라고 안 하시고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집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자기를 지칭할 때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복수로 계십니다. 그래서 복합체이십니다. 성부, 성자 단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수란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단수가 아닙니다. 복합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갈 동안도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혼자 못 삽니다. 반드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 어떤 기업이라고 하는 공동체, 우리 사람은 철저하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런데 방주라고 하는 것은 교회요? 범위를 넓히면 공동체인데 이 방주의 지금 오늘 방주의 구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방주의 구조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주의 구조가 방주가 교회요? 또는 공동체인데 방주가 가진 구조가 방주의 구조가요? 방주가 300규빗,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잖아요? 그거는 그냥 사이즈입니다. 사이즈인데 사이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구조입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이 구조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구조는 시스템의 스트럭처의 문제고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방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그 방주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네. 그래서 방주의 구조가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사람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공동체는 이 방주라고 하는 공동체, 방주라고 하는 교회, 방주라고 하는 가정, 방주는 가정 또는 국가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라고 하는 공동체가 공동체의 구조가 사람이 만든 구조냐 사람의 설계냐 하나님의 설계냐 할 때 하나님의 설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설계대로 방주를 만들 때에 교회가 하나님이 만드시 하나님이 지시하신 구조를 가질 때에 가정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지시하신 설계하신 구조를 가질 때에 국가가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명령하고 설계하신 구조를 가질 때에 홍수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방주의 마지막 시간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는데 방주의 구조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구조로 설계대로 했을 때에 홍수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방주를 볼 때에 수직적인 구조가 있고 수평적인 구조가 있어요. 상중하 3층으로 해라. 옆으로는 칸을 막아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보면, 방주를 교회로 봤을 때 말입니다. 교회로 보면 제가 지금 한국을 갔다 와가지고 시차가 안 돼가지고 아직은 제가 덜 졸려요. 이제 오후가 되면 이제 막 졸리기 시작할 건데 미리 저를 위해서 미리 조시는 분이 한두 분 계신데 그거는 안 도와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건 안 도와주셔도 괜찮아요. 예, 그거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교회를 방주로 봤을 때, 교회를 방주로 봤을 때, 여러분, 먼저 노아가 있습니다. 수직적인 관계 말합니다. 수직적인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노아가 있고, 아내가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부, 며느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직적인 관계를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 구조를 말합니다. 교회 구조를 지금. 그럼 노아는 누구예요? 노아는 목사님. 아내는 누구예요? 사모님, 재직. 뭐 사모님도 되고 재직도 돼. 그 다음에 아들은 뭐예요? 먼저 믿은 성도. 자부는 뭐예요? 새신자. 나중에 온 사람. 새신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설계와 지시를 명령을 누구한테 했어요? 노아에게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한 게 아닙니다. 노아에게만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 조건을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무조건 노아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방주의 설계를 방주의 계획을 노아에게만 주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목표와 목적, 비전은 주의 종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의 종한테 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들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저한테 준 겁니다. 예, 그거를 주부에 딱 적어놓고서 같이 계속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뭐 비전을 향해서 비전을 꾸리고 같이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노아가 대학을 나왔든 안 나왔든, 노아가 머리가 좋든 나쁘든, 노아의 인격이 되먹었든 안 되먹었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관계없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오다라를 주셨고 계획을 주고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식구들은 무조건 아버지인 노아의 말에 명령에 순종을 하셔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돼요. 네, 이게 질서입니다. 무조건 여기에 순종을, 여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순종과 복종밖에 없습니다. 다른 질서.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교회의 질서고 가정의 질서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 말에 순종을 해줘야 돼요. 성경에도 분명히 있죠. 아내가 남편에게 대들어라, 순종해라. 아주 성경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까지 나왔어. 예,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나왔어. 예, 이해가 안 되면 복종, 이해가 되면 순종. 두 개 다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복종을 해야 돼. 그런데 자, 문제는 아내도 아들도 며느리도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데, 문제는 노아의 책임이 뭐냐면, 노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목사의 책임, 주의종의 책임, 노아의 책임 뭐냐면, 그 설계도를 자기 멋대로 변경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설계도를, 아, 이거 너무 커, 좀 줄이자. 뭐, 밑에 사람들이 글쎄요. 아, 목사님, 너무 커요, 이거 너무 커요, 줄입시다.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서, No! 목사는 목숨 걸고 말씀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변경시키면 안 됩니다. 뒤로 연기 지체도 안 됩니다. 뒤로 시간을 뒤로 미뤄도 안 됩니다. 시간적으로 연기해도 안 되고 말씀 내용을 변경시켜도 안 되고, 그거 서로 이 사람들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이게 좀 불편하니까 그거를 타협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목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예, 듣고 안 듣는 거는 성도들의 책임이에요. 목사의 책임은 뭐냐면 100% 액면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인기 떨어질까 올라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산다 이 말이에요.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사는, 노아는 축복의 통로여 생명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돼. 가감하지 말고 전달해야 돼.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든 듣기 싫어하든 안 듣기 좋아하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목사는 인기를 위한 직책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려고 목숨 걸고 영혼을 살려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목회자 세미가 아닌데 왜 자꾸 내가 그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예. 아, 그냥 그런 입장을 알아달라 그 말이요. 예, 오해하지 말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 왜? 11조도 그래서 막 강조를 해야 돼. 예. 이거 콜롬비아 가면요. 콜롬비아 침례교회 있어요. 미국 교회입니다. 미국 사람들 교회인데, 야, 그 목사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예배 시간에, 설교 전에, 하나님은 도둑놈의 예배를 안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책북을 꺼내라 그래. 11조 빨리 쓰래. 11조 안 한 사람, 11조 띄워먹은 사람은 빨리 이 시간에 체크 꺼내가지고 11조 쓰라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은, 왜? 11조가 뭐래요? 예, 그 도둑놈, 도둑질 한 거잖아요. 예. 거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말라기 3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왜 내 것을 도둑질 했냐,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도둑놈의 예배를 안 받으니까 빨리 지금 책북 꺼내가지고 전부 체크를 11조 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써도 괜찮습니다. 예, 이 시간 써도. 아니, 뭐 너무 또 옆에 보니까 옆에 사람 보기에 좀 창피하면은 이제 끝나고 쓰든지 내가 좀 봐줄 테니까. 근데 그 교회가요, 그렇게 너무 스트릭하게 하니까 부흥이 안 될 것 같죠?
천만에 무지무지하게 부흥했습니다. 예, 무지무지하게 부흥했어요. 중요한 것은 인기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숫자가 늘으냐 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있느냐. 말씀대로 가르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에 보면 쑥이라고 나와요. 쑥.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니까 물이 쑥물이 돼. 쑥물이 돼가지고 물이 쑥물이 되니까 먹는 사람마다 다 고통당하고 죽어가. 물인 게 독이 들어간 거예요. 물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쑥이라는 별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니까 물에 떨어지니까 그 물이 다 오염이 돼가지고 쑥물이 돼가지고 먹는 사람마다 전부 죽어가고 고통을 당해. 그게 뭔지 아세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게 뭔지 아세요? 주의 종이 또 타락한 거야. 뭐가 타락했어요? 말씀이 타락한 거야. 사람 비유를 맞추기 시작하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기 시작하는 거야. 세상 얘기 하기 시작한 거야. 예.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는데 사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니까 그때부터 영혼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예. 사람들 다 영혼 죽이는 거야. 예. 그래서 정말 노아는 그대로 부담스러워해도 그대로 전달해야 돼. 아내가 뭡니까? 재직입니다. 재직 역할은 뭔지 아세요? 성도들의 대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성도들의 대표라고 생각하는 사람. 장로가 성도의 대표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아버지하고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트러블 생겼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아들 편 들어야 돼요? 남편 편 들어야 돼요? 남편은 빨리 죽을 건데 뭘 들어. 자기 애들이 자기 아들들이 자기 돌봐줄 건데 아들 편 들어야지. 보험 들어놔야지. 아내는 무조건 남편 편 들어야 돼. 남편의 권위가 떨어지면 그 가정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엉망진창됩니다. 남편의 애들 앞에서 남편 흉보는 여자들 참 팔불출입니다. 예. 절대 애들 앞에서 남편 흉보는 게 아니야. 아버지 흉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무리 망난이라고 해도 흉보는 게 아니야. 아버지 권위를 반드시 타게 세워줘야 돼. 아버지 권위가. 왜? 그래야 가정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예. 아무리 남편한테 하이타임 받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남편이 말이야 못된 짓 해가지고 너무너무 속이 상해도 아내는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아버지, 아빠 흉보면 안 됩니다. 예. 성도들, 재직들, 장로들은요, 절대 목사님 흉보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럼 무슨 일 있으면 항상 목사님 편에 쓰셔야 돼요. 무조건 목사님 편에 쓰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다 망하는 거야. 다 죽는 거야. 근데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다 사는 거야. 모세의 팔을 양쪽 옆에서 붙들고 게 누구예요? 아론과 훌이죠? 그 사람 재직들이에요, 말하자면. 예, 재직들이에요. 재직들은 모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올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또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 자기가 평신도와 성도들과 목사님의 브릿지 역할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웃기는 소리야. 그것도 보통 교만한 게 아니야. 브릿지가 아니야. 무슨 브릿지야 자기가. 그럼 자기가 목사와 성도보다 더 높은 데 있다는 얘기 아니야. 브릿지 역할 안 되는 게. 얼마나 건방진 소리야 그게. 그게 아니야. 브릿지가 무슨 브릿지가 필요해. 항상 목사님 편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편에서 해야 되고. 예, 무조건 교회를 지켜야 되고 목사님 보호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 쓰러지면 다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를 보호해 줘야 돼. 한 번은요. 그 원주에서 그런 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진짜 큰 실수했어요. 구체적인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 이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사임하셔야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결론이 다 났어요. 목사님 사임하는 걸로 결론 났는데 거기 당시에 그 세브란스 병원장이었던 세브란스 병원의 병원장이었던 문창보 장로님이 있어요. 그 문창보 장로님이 딱 일어나더니 눈시울을 떠고 보지면서 장로님들 내가 목숨 잘 보필 못해서 이런 불성사가 났는데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내가 이참 고참 장로로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문창부 장로님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우리 장로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목사님 절대 그런 일 없었다. 오리발 내밀자. 누가 물어봐도 우리 목사님 절대 그런 일 없었다고 완전 오리발 내밀자. 그렇게 하면 목사님도 한번 기회를 드리는 거고 우리 교회도 살고 만약 목사님이 사임하시면 그 일은 다 이제 알려질 텐데 알려지면 교회도 부흥도 안 되고 상처받고 목사님도 상처받고 그러니까 모두가 마이너스뿐이니까 반대로 하자. 그렇게 해서 하면 어떻게 했냐. 우리 완전 오리발 작전 내밀어가지고 목사님도 한번 기회를 드리고 우리 교회도 예? 수습되고.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하면 그렇게. 그래서 그 문창보 장로님 말을 듣고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모든 장로들이 누구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 목사님 그런 일 있었다며? 아니 나쁜 소문은 좀 잘 퍼집니까? 물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오리발 나간 거예요. 절대 우리 목사님 그런 일 없었습니다. 절대 그 쓸데없는 소리 말아. 끝까지 오래.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요. 정말 회개하고요. 멋있게 목회하다 은퇴하셨어요. 예? 그리고 온 교회는 다 잠잠해지고. 여러분, 목회자의 허물을 들춰내지 마세요. 허물도 없지만. 뭐, 기지한 거 빼놓고는 없죠. 진짜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그러시고. 예?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 뭔지 알아요? 나가서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목사님 별별 일 없어도 계속 최고라고 그래야. 뭐 잘못될 건 없잖아. 그럼 교회 부흥돼요. 목사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면 부흥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무조건 열심히 여러분 하여튼 교회 자랑하시고. 그 다음에 이 먼저 믿은 사람이 요 사람이 하나님대로 따라합니다. 나중 새신자는 먼저 믿은 사람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이 잘해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 빨리 권사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왜 권사되려나 그러더니 권사님 되면 새벽기도 안 해도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이 새벽 권사가 되더니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 새벽기도 하면 저 권사되면 새벽기도 졸업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는 그러니까 빨리 권사된다는 게 그런 그 코미디지 그게. 난 진짜 있었다고는 안 믿어. 난 어디서 들은 소리인데 진짜 있었다고는 안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질서가 갖춰지면 기본적인 겁니다. 이렇게 질서가 갖춰지면 그 가정, 그 교회, 그 국가는 굉장히 역동성 있는 교회가 되고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됩니다. 예. 질서가 잡히셔야 돼요. 일사불란하게. 예. 그 혼돈이 오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가정도 질서가 안 잡혀가지고 혼돈이 오면 아무것도 안 되고요. 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일사불란해. 위에서 한번 딱 얘기하면 저 밑에까지 쫙 그 말씀 그대로 흘러내려가서 전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셔야 돼요. 일사불란하게. 두 번째는 참 우리가 이게 이 목사님 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한 번은 어느 저기 캐리아웃에 신방 갔다가 집사님 너무 피곤한데 너무 힘들다. 한 시간만 줄여라. 돈 조금 벌고 한 시간만 줄여라. 한 시간 일찍 타더라. 너무 안쓰러워서 너무 고단하니까 피곤하니까 안쓰러워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은 아, 목사님이 무슨 뭐 나름대로 무슨 뭐 감동받은 게 있으셔서 그렇게 말하나 보다고 난 그냥 피곤할까 봐 그랬거든. 근데 감동받은 게 있나 보다 하고서는 그날부터 다답해서 그날부터 당장 순종. 그러니까 순종은 당장 하는 거야. 즉시 하는 게 순종이야. 미루지 말고. 그랬더니요 7시에 닫았거든요. 먼저 8시까지 했었는데 근데 7시에 닫고 들어와서 했더니 옆 가게 강도가 들어왔어. 그 시간에 7시 지나서 강도가 들어왔다. 옆 가게. 예. 몰라. 이게 하나님이 오는 건 몰라. 저는 그저 무심코 너무 고단하니까 피곤해서 안쓰러워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안쓰러운 불쌍한 생각이 들게 해가지고 한 시간 일찍 닫으라고 말을 하게 했고 그 다음에 강도가 들어올 건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야. 난 몰라도. 집사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근데 강도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저 해가지고서 그렇게 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나갔다가 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나갔다 제가 장례식장도 갔다 왔네. 장례식장을 가긴 한데 가슴 아픈 장례식이야. 뭐 그 장례식이 다 가슴 아프지만 아주 젊은 사람. 이제 30 조금 넘은 사람. 금방 산는 결혼한 지 석 달 된 사람. 그 장례식 같은 너무 가슴 아프지. 저거 친한 목사님의 자제인데 지난 7월 달에 결혼하고 지금 세상 떠난 거예요. 심장마비. 그리고 젊은 사람이 심장마비로 세상 떠났어요. 근데 사위가 준 거야, 정확하게는. 그리고 그 목사님의 딸이 이제 딸하고 결혼했는데 그 사위가 죽었는데 그 딸이 이제 그게 사귀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추수감사절 지나고 해라. 그랬대. 추수감사절 지나고 결혼해라. 그랬더니 굳이 고집 부르고 지난 7월에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빠 말 안 듣고 아니 허르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그죠? 허지 말라는 게 아니고 허는데 추수감사절 지나고 해라. 이게 몰라 그 목사님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아빠 말 들었으면 예. 아빠 말 안 들었으면 석 달 살고 과부가 될 수는 과부가 안 됐잖아. 석 달 살고 과부 된 거야 지금.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추수감사 때만 지났어도 예? 그런 일 없었잖아요. 예. 그냥 석 달 살고 그냥 청산 과부가 된 거예요. 아 요새는 뭐 이혼하고도 얼마든지 가긴 가더만서도 예? 그래도 얼마나 가슴 아파. 이거 주의 종의 자녀인데 예, 주의 종의 자녀인데 그 아빠 말 좀 듣지. 여러분 청년도 아빠 말 잘 들어요. 응? 아빠 말 잘 들으라고. 응. 그게 그 어른들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오. 예. 그분이 무슨 그걸 미리 기도하는데 그러니 있을 거라고 뭐 이게 뭐 환상 보고 예언 뭐 그런 건 아니겠지. 근데 그냥 나름대로 이제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말했을 건데 너무 가슴 아픈 거야. 진짜. 예. 그래서 우리가 웃사람이 얘기할 때요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예. 집사님 기도해. 요새 왜 기도를 안 해? 이 말 할 때 여러분 그걸 무시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정말 무시하지 마세요. 어떤 무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거 무시하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예.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주여 정말 여러분요. 정말 법인 줄 알고 정말 드셔야 돼요. 두 번째. 질서가 잡혀야 되고요. 질서가 안 잡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가정이고 회사고 나라고 저 교회고 질서가 잡히셔야 돼요. 질서 확실하게 일사불란의 질서가 잡혀야 되고요. 두 번째 역할 분담입니다. 그러면 방주를 만들 때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위치에는 자기가 주어진 일이 있어요. 네. 다 각자 일이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책임지는 사람 돼야 돼요.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책임지셔야 돼요. 만약에 자기가 맡은 일 책임 안 지면 거짓말한 거게 됩니다. 결론은 거짓말한 겁니다. 책임 안 졌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예, 철저하게 책임집니다. 하나님 한번 말씀하셨죠? 그럼 하나님은 목숨 걸고 책임지십니다. 예. 그것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목숨 걸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예.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 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빠만 혼자 새 빠지게 일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다 펑펑 놀아. 얼마나 아빠가 힘들겠어요, 혼자 벌어서. 또, 엄마 혼자서 새 빠지게 일하고 아빠는 맨날 드링크 나오시고, 응? 맨날 비틀비틀하고 춤추고 돌아다니시고, 응? 애들은 또 애들대로 쫙 제멋대로 놀고,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가정이 되겠어요? 회사도 그래요? 사장 혼자서 쇠 빠지라는데 종업원들은 살살 농땡이나 치고 하는 척하다가 그 회사 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가정도 전 식구가 열심히 일해봐요. 그 가정이요. 부자 되지 말라고 해도 부자 됩니다. 예. 국가도 마찬가지. 전 국민이 열심히 일해봐요. 나라는 저절로 부자 나라 됩니다. 여러분, 남유럽이 왜 전부, 남유럽이 왜 다, 그, 남유럽의 몇 나라도 왜 다 예, 디폴트 됐어요? 왜 부도가 났어요? 일 안 하는 거예요. 소셜 그것만 타먹고 일 안 하는 거야, 죽어도. 그래서 소셜만 올려달라고 그러고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일 안 하면 어디서 돈이 나와서 그거 줘? 어디서 돈이 나와서 소셜을 주냐고? 어디서 돈이 나와서 전부 일 안 하면은?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미국도 그게 문제지. 그럼 돈 일 안 하고서 그냥 가서 그냥 그 젊은 친구들이 그냥 젊은 사람들이 맨날 거기 거기 가가지고 말이지 나 일한다 나 돈 달라고 그러고 말이지 이게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참 그랬나 미국에 살면서요. 미국에 살면서 참 여러 가지 배울 게 있는데 배운 것 중에 배울 것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들이 부모한테 신세 안 지는 거. 네. 18살 먹으면 부모 용돈 다 자기 벌었었잖아요. 부모한테 신세 안 지잖아요. 근데 한국 집회 가서 부흥회 가서 그 얘기했더니 부모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미국은요 18살 되면 그때부터 부모한테 용돈도 안 써요. 용돈도 안 타고 다 자기가 용돈 벌었습니다. 대학도 잘 자기가 갑니다. 그랬더니요 부모들이요 너무너무 도전 받는 거예요. 거기는 부모가 다 대학 등록금 대죠. 장가 보내죠. 집 사죠. 차 사죠. 냉장고 사죠. 신발 사줘, 양복 사줘, 팬티 사주고, 러닝셔츠 사주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일 안 하니까. 애들이, 자녀가, 아들이 일을 안 하는 거야. 웬만큼 조그만 직장 갔다, 이렇게 틀려먹었다, 그냥 또 튀어나오고. 또 갔다 또 튀어나오고. 일 안 하는 거야. 예. 지 엄마가, 지 부모가 부자니까. 그러니까 평생 백수로 사는 거야. 그럼 보세요. 백수가 많은, 돈은 있어. 돈은 있지만 백수가 많은 나라하고 돈이 있든 없든 전부 일하는 나라하고 어느 나라가 강한 나라예요. 예. 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뭐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해서. GDP가 있습니다. 국민총생산입니다. 응? 그 나라가 가진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이 어떠냐는 거예요. 예. 네. 한 가정이 혼자 일하는 가정과 다섯 식구가 다 일하는 가정과 여러분 생산성이 게임이 안 됩니다. 5대 1입니다. 5대 1. 예. 국가도 똑같습니다. 예. 자산이 있고 그건 두 번째 문제. 그건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 국민이 일하는 나라와 7, 80%는 놀고 먹고 있는 나라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어려울 때 아빠 혼자 벌어서 실컷 먹고 살았습니다. 나머지 식구는 하나도 일 안 했습니다. 근데도 잘 살았습니다. 그죠? 예. 근데 요새는 다 일해야 돼. 예. 그러면 아빠 혼자서 벌어먹고 있을 때에 그때 GN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60년대 GNP가 100불이 안 됩니다. 100달러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도 한국은 지금도 일 다 해야 돼, 이제는. 거반 다 일 해야 돼. 부부가 다 일해야 돼. 근데 GNP가 얼마? 2만 2천. 그럼 그때하고 지금과 GNP가 얼마나 차이 났다? 전 가족이 다 일해야만 되는 시대가 됐는데 그렇게 되니까 GNP가 2만 2천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옛날 혼자서 벌어서 먹어도 땡땡거려 그냥 별로 걱정 없이 살 때는 소득이 100불이었어요. 100불도 안 됐었어요. 그러면 2만 2천 달러고 100불하고 게임이 지금 200배가 넘죠. 200배. 지금의 전국 일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때보다는. 그때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빠 혼자 일한 되게 혼자 일했지 식구들 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잘 살기로 말하면 2만 2천 불이 될 때는 온 국민이 다 일했다. 일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빠 혼자서 일할 때는 100불이 안, 100불도 안 됐어요. GNP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손님이 많은 교회가 있고 일꾼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뭐 일꾼 얘기가 나왔으니까 세 가지 얘기할게요. 교회는 세 가지 꾼이 있습니다. 일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고 말썽꾼이 있습니다. 말썽꾼이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요쪽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끝난 교회야. 예.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그래야 되겠다. 일꾼. 항상 등식이 요렇게 되는 교회는 끝난 교회입니다. 요렇게 되는 가정도 끝난 가정이고 요렇게 된 나라도 끝난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처럼 있어요. 근데 이게 요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된 나라. 구경꾼이나 말썽꾼보다 일꾼이 항상 많은 교회, 많은 가정, 많은 나라는 틀림없이 건강한 나라고 잘되는 나라고 성공하는 나라고 성공하는 가정, 성공하는 교회고. 이해하십니까? 언제든지 구경꾼, 말썽꾼보다 일꾼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예, 일꾼이 많아야 될 일꾼이. 예. 뭐 구경꾼, 말썽꾼은 물론 없어야 되고, 여기는 없어야 되고. 방해하는 거니까. 구경꾼도 안 돼요. 교회를요, 교회를 손님처럼 다니시면 안 돼요. 예. 뭐, 말썽은 안 부르니까 괜찮긴 괜찮지만, 그래서 된 게 아니라,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조금 더 이제 점심 식사하시는데, 저 뭐, 그냥 밥 잡수시면 안 됩니다. 뭔가를 하셔야 돼. 하다 보면 안 되면 설거지락도 하셔야 돼. 우리는 공짜 밥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이제 다 일하셔야 돼. 하다 보면 주보를 나눠주든지, 아니면 주일날 새벽 일찍 와서 주보락도 접든지. 야, 우리 교회 주보에게 나왔으니까 말이죠. 우리 교회 주보 누가 접는 줄 아십니까? 모르는 분 많을 거예요. 주일학교 애들이 접습니다. 주일학교 애들이. 걔도 언제부터? 2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우연히 어떻게 주일학교 애들이 하게 됐어요. 그거를요. 누가 시킨 건 아닌데 우연히 자기들을 하기 시작해가지고서 주일학교 애들이 우리 주보, 어른 주보를 접거든요. 접는데 1mm도 안 틀립니다. 거기 새신자가 오잖아요. 그럼 애들이 또 트레이닝 시켜요. 주보 좀 지들끼리 트레이닝 시켜가지고는 어떻게 접으면 1mm도 안 틀게 1mm도 안 틀리게 접는지 지들끼리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또 새신자에게 훈련시켜서 또 고참 만들어 놓고 또 고참 되면 또 그다음에 또 새신자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우와, 진짜 내 기가 막혀. 그래서 걔들은 진짜 그래서 공짜로 밥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절대 이런 분담을 하셔야 돼. 분담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이 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근데 이번에 부기 갔다 또 은혜 받은 게 뭐냐면 한길 갔는데 서울에 있는 그 교회가 좀 문제가 있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새로운 목사님 모셔서 지금 3년 됐는데 장로님 한 분이 교회가 이제 썰렁해졌어요. 자리가 좀 비어졌어요. 자리가 좀 보였는데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이 빈 자리를 네가 채워라 그러더래. 장로님 보고. 그냥 그 장로님이 그 기도 응답을 받고 자기 보고 채우라는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장로님이 전도하러 나가기 시작했어요. 자기 보고 채우라 그랬으니까. 전도해가지고 지금까지 500명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냥 다 500명 전도에 다 차버리더래. 네, 다 차버리더래. 그러면서 지금 자기는 또 1,000명으로 올려놓고 지금 1,000명 전도하고 있어요. 그날 그 목사님 소개해 주더라고. 장로님 불러가지고 나한테 소개해 주더라고. 이 장로님이 그 장로님이라고 소개해 주더라고. 예. 그러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느끼시고, 알고 깨닫고 사명 감당을 하셔야 돼요. 각자가. 또 한 번은 또 한 거 청주교회 가서 또 무슨 은혜 받았냐면 새벽에 나와서 어느 그 학생이 반주를 해. 저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 학생이 왜 새벽 예배 반주를 하게 됐냐면 새벽예배 반주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없었는데 그 집사님이 피아노 학원을 등록을 했다는 거야. 왜 피아노를 배워? 엄마 왜 피아노 배워? 그랬더니 아 교회 새벽기도 때 반주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피아노 배워가지고 반주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엄마 어느 세월에 배워서 해. 내가 할게. 그래가지고 학생이 근데 그 엄마가 그랬대. 너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야. 이거 360을 해야 돼. 너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예배 반주 빠지면 안 되잖아요. 너 자신 있냐? 하겠다고 그러더래. 너 진짜 빠지면 안 된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딱 몸살나서 한 번 빠졌대. 그래서 논스톱으로 그냥 하는 거야. 찔릴 사람,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찔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 지금 찔리는 사람이 있을 거야, 분명히. 응? 논스톱으로 안 빠지고는 학생이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기특해요. 얼마나 기특해. 하나님 복 주면 그런 사람 복 주면 누구 복 주겠어. 나는 좀 부모님 같다 은혜만 받고 왔네 내가.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뭘까? 내가 해야 될 임무가 뭘까? 이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요. 그런 일꾼들이 많은 교회는 되고 그런 일꾼들이 없는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수만 명 교회, 10만 명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인이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이 다 일꾼이냐, 일을 하고 있냐. 교회만 와서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 다 일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하는 사람, 일꾼. 그 다음에 협력의 문제였습니다. 왜 협력의 문제냐면 각자 다 일하잖아요. 방주를 만드는데 여기다 이만큼 해놓고 여기다 이만큼 해놓고 이게 방주가 됩니까? 전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연결이. 그러니까 우리 일하면서 서로 협력을 하셔야 돼요. 참 제가 어제 그 바자회 준비한 저기 김치 만드시고 야드세라는 거 보니까 전부 노는 사람 없이 전부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시더라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있죠. 너무너무 보기가 좋더라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육 전문가들이 그래요. 애들 있잖아요. 애기들. 두 살 이상 되면요, 다 일을 시키라는 거예요. 자기 옷 개는 거라든가, 자기 이부자리 개는 거라든가, 자기 방 치우는 거라든가. 하여튼 그거, 그 아이의 나이에 맞는 일을 시키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자기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옆 사람과 함께 하는, 독불장군하고 옆 사람과 함께 하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독불장군은 절대 성공하기 힘듭니다. 늘 하나 화목하고 협력할 줄 알고 옆에 사람과 하나가 될 줄 아는 사람, 그런 원만한 인격으로 키워졌을 때 그 사람이 교회 가면 교회 생활 성공하고요. 사회 가면 사회 생활 성공하고 직장 가면 직장도 성공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요. 돈 때문에 직장 관두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다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사표내고 관둔다는 거예요. 사람 융화가 안 돼가지고 사람 뭐 화목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관두게 돼. 그래서 해고시키든지 아니면 그래서 혼자 관두든지. 그래서 옆에 사람과 협력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가 되셔야 돼요. 화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결국에는 우리 신앙생활은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인데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원리가 뭡니까? 순종의 원리입니다.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평적으로 옆에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무조건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마음에 안 맞아도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되고요.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싫은 사람하고도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정말 싫은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 하나가 안 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사회생활 인생 실패하십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싫어도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좋아하는 감정이죠. 그런데 싫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셔야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 왜 사랑합니까? 좋아서?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일인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 사람 잘나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수직 관계에서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랑하셔야 되고요. 예. 사랑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지간도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셔야 됩니다. 동료 간에 사랑하셔야 되고요. 성도끼리 사랑하셔야 됩니다. 절대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딱 뭉쳤을 때 딱 하나가 되면 강한 게 여러분 교회는요. 큰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강한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대형교회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지금 구역 있죠? 그 구역 사이즈가 초대교회의 교회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브리스길라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해요. 이게 뭐 가정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구역 예배 사이즈죠. 예. 물론 그 당시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4천, 3천 명,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그러나 교회는 다 작았어요. 그런데 그 작았지만은 강한 교회였어요. 영적으로 강했어요. 영적으로 강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 당시 세계를 뒤집어 놨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예. 완전 복음화 시켰습니다. 로마를 뒤집어 놨다니까, 로마를 정복했다니까, 기독교 복음이 왜? 소수가, 가정교회, 작은 교회였지만 강한 교회였었습니다. 왜 강했냐? 초대교회 보면 성경 보면, 사도행전 보면 나오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모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처녀의 기도에 힘쓰고, 같이 떡을 떼고, 말씀을 상고하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모여가지고, 처녀 기도에 힘쓰고, 서로 떡을 떼며,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나눠주며, 그 다음에 말씀을 상고하고. 그런 교회가 강한 교회거든요. 강한 교회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강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예, 육신적으로 축복을 받았냐 못 받냐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영적으로 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강한 성도, 강한 교회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요, 기본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영혼육이 있습니다. 영혼육이 있는데, 혼이 영의 지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지시를 바로 육신에게 내려서 영이 주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혼이 영의 말을 듣지 않고 육의 말을 듣습니다. 육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혼이 영의 말을 듣지 않고 육의 말을 듣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육이 삶을 육이 그 사람의 삶을 주도하는 인생이 있고 영이 그 사람의 삶을 주도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네. 사람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육신이 그 사람의 삶을 주도하느냐 영이 그 사람을 주도하느냐 영적인 인생이 있고 육적인 삶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이 영에게 주어집니다. 육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주어졌을 때 그 영이 혼에게 말을 혼이 말을 들어주고 그 혼이 육신을 컨트롤하는 이런 영적인 삶을 사면 이것이 강한 사람이고 강한 성도고 강한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교회, 컨트롤되는 개인 반대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교회, 컨트롤되는 개인 이게 두 종류거든요. 예.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가 힘이 없고 맥이 없고 교회가 왜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느냐 하면 사람이 주인 노릇해서 그러고 사람의 논리가 교회를 지배해서 그래요. 사람의 논리가. 이번에 두 번째 간 교회가 새로 목사님 3년 되셨는데 너무 힘들어하세요. 왜? 제지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 한 분은 500명 전도를 했지만 근본적으로 중직들이 목사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목사님 새로 오셔가지고서. 그러니까 너무 목회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예요? 사람의 논리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내 친구 장로님이 한 분 있는데 내가 그분 장로기 장로인데 내가 그분하고 얘기도 한번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그 장로님이 저하고 친하니까 제가 저하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자기가 한 분은 장로님들 모임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대. 막 싸우니까 장로님들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 얘기를 하니까 그 장로님들 뭐라고 하는지 성경 말씀 같은 거 그딴 소리 하지도 말라고. 우리 교회 전통이 있다고 이러더래. 내 친구 장로님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성경 말씀 얘기 따로 치우라는 거야. 우리 교회 전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지금 두 번째 간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통이 중요하대. 그러니까 자기 논리가 중요하대, 자기들 논리가.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교회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의 논리로 지배되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되는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죠. 크고 작은 게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에요. 몇 사람만 모여도 정말로 강한 교회가 되면, 영이 주도하는 교회가 되면, 그런 사람이 되면 세상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의 역사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방주가 왜 존재해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세상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방주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믿음의 방주, 여러분 인사이드에 믿음의 방주가 확실하게 만들어질 주의를 축원합니다. 어떤 풍랑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방주, 확실한 믿음의 방주를 만드셔서 우리 교회가 이 땅, 이 메릴랜드 책임져야 되고 워싱턴을 책임져야 되고요. 이 시대를 책임져야 되고요. 책임져요. 하나님 함께 하면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과 함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그 사람, 그 교회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그럼 우리 세상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먹고 사는 게 사명, 먹고 사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시대적인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홍수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홍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판이 다가옵니다. 수많은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방주를 잘 만들어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방주를 만들 때 사람의 논리로, 사람의 설계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설계의 지도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강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